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중부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3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병원 관계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중부의 마을과 난민촌들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의료진들은 전투기 등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거세졌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부 마그하지와 알브레이 등에서 민가 한 채가 공격을 받아 10명이 사망했으며 주민들은 이집트와의 접경인 라파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30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수개월 이상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129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의해 억류돼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2024년을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밤사이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한 이날 로켓 공격이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2만 1,8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의 교전에서 자국군인 17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이후 소집됐던 36만 명의 예비군 가운데 일부가 이번 주 가자지구에서 철수해 귀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최근 홍해에서 상선 공격을 계속한 데 대해 미군이 어제 첫 대응 공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해를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상선 한 척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격추하는 등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몇 시간 뒤 해당 상선을 공격하려던 네 척의 선박에 대해 미군이 발포해 세 척을 침몰시켰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이 공격으로 대원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고 주장했고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영내 분쟁의 확산과 후티 반군 측과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에 의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직접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은 이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흑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는 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4년 새해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가 더욱 강해진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밝히고 자유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이가 하는 수많은 로켓 공격과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은 없으며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9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했으며 이 중 87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사령부는 텔레그램에 다수의 드론이 흑해에서 해안지대를 겨냥해 발사됐으며 오데사의 항만기관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 공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새해 신년사에서 타이완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신년사에 관한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글로벌 통계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2024년 새해 결심과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의 60% 가까이가 새해에는 절약해서 돈을 더 모으고 싶다고 했고요. 절반의 미국인은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더 건강한 음식 먹겠다.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 살 빼고 싶다. 생활비 줄이고 소셜미디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절약이라든지 저축 등 경제적인 사안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바람이 건강하게 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모아지는데요.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전문가들이 권하는 더 나은 건강, 장수를 위해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방법도 전하고 있어서 오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설탕이나 빵, 밀가루 음식, 쌀, 단순 탄수화물이 대부분인 음식은 피하십시오.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근육 운동 많이 하십시오.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근육 양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세 번째 방법, 높지도 낮지도 않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식습관을 좋게 유지하고 운동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네 번째, 정기적인 혈액검사입니다. 몸 안의 염증이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늘 건강을 최고라고 말하지만 간과하기가 쉬운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병을 멀리하려면 심호흡이나 요가 등 명상 또는 내가 제일 편안해지는 활동을 찾아보라고 하는군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자, 둘, 네, 몇 자?
여섯 개요.
아, 힘들죠? 여섯 개.
무릎을 좀 굽히고.
네, 추운 겨울 연탄으로 이웃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연탄 나눔 봉사 현장의 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눈 내립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양강도를 제외한 동쪽으로는 오전에 바람이 많이 불겠고요. 평안남도 양덕 그리고 강원도 원산 장전 종일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개성은 영하 1도, 함흥 영하 5도, 원산 0도입니다.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고요. 중강은 영하 11도, 해산 영하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평양은 낮에 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4도, 원산 7도, 함흥 6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는 영상 1도, 중강은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 3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눈 비유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까지 상대방 도시를 겨냥한 맹렬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해 연설에서 러시아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신년사에서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중국과 타이완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공석 중이었던 국방부장의 둥진 전 해군사령관을 임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주말부터 해가 바뀐 오늘 1월 1일까지 상대방 도시를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기간에 이 드론과 미사일 포격 등을 동원해서 이 상대방 도시들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네. 양측은 특히 지난달 29일과 30일 이 개전 이래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자, 먼저 새해 첫날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전날, 그러니까 31일 밤부터 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헤르손 그리고 서부의 르비우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이 밤 사이의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고요. 헤르손시에서도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르비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러시아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 측은 1일 텔레그램에 이 밤 사이에 러시아 드론 90대가 공격해 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새해 첫날에 러시아 쪽도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고 몇 시간 뒤에 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시를 겨냥한 대규모 폭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당했군요.
네, 이날 하르키우와 헤르손, 무콜라이우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 등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공격이 특히 동부 하르키우시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격이 전날, 그러니까 30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벨고로드 공격에 대한 직접 대응이었다면서 정밀 미사일을 동원해 이 하르키우 안에 있는 군사 시설들을 타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 국방부가 그 30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벨고르드 공격을 언급했는데 이때 공격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70대 이상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남서부의 벨고로드시에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 공격으로 2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개전 이래 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집속탄을 썼다라고 네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전날인 29일에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습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비롯한 이 몇몇 도시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이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50명 가까이 숨졌고 약 160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크유 군당국은 이 공습으로 이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31일과 1일에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크유에서만 숨진 사람의 수가 28명이 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12월 29일부터 오늘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상대방이 공격하면 또 보복하고 또 여기에 보복하는 것을 반복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군의 벨고로드 공격을 문제 삼아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네. 하지만 영국 등 몇몇 나라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을 시작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토머스 피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인들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바로 푸틴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연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도 얘기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진실을 위해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우리 영웅들이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네.
또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여러 번 증명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연설에서 예년에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하는 그 분량이 상당히 적다,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푸틴 대통령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 생존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등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강한 어조의 말을 쏟아낸 바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 지도자의 새해 연설이 옛 소련 시절인 이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 때 시작됐다는데요. 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나름 네. 러시아 안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새해 연설을 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적들은 우리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F-16 전투기뿐만 아니라 적어도 100만 대의 드론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우리 조종사들이 이미 F-16 전투기 운용법을 완전하게 숙지했고 앞으로 F-16을 분명히 우리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이 신년사에서 중국과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했네요.
네, 차이 총통은 이를 신년사에서 중국과의 장기적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 미래 중국과의 관계는 타이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차이 총통이 이번에 마지막 신년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오는 5월에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그래서 후임 총통을 뽑는 선거가 이번 달 13일로 예정돼 네.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차이 총통이 그러니까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이 차이 총통뿐만 아니라 이 타이완 여당인 민진당을 이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총통 재임 기간 이 양안 관계가 계속 험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차이 총통은 이번 신년사에서 우리는 양측이 가능한 한 빨리 건강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교류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양안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측 간의 뭐 교류라든지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와 대화 아래 양측이 함께 평화 공존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평화 공존 강조했는데 반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마지막 날 연설에서 타이완 통일을 다시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1일 TV로 방영된 연설에서 타이완은 분명히 중국에 재통일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그 전년도 연설에서는 타이완 통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전년도 연설에서 시 주석은 이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국민은 같은 한 가족의 일원이다라고만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단호하게 타이완 통일을 언급한 겁니다.
예, 시 주석 연설에 대해서 차이 총통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시 주석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은 타이완인들의 일반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타이완은 결국 민주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립이든 통일이든 타이완의 미래는 타이완 사람들이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리가 미래의 중국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축전을 주고받았다는 발표도 나왔군요.
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양국 간 수교 4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시 주석이 이 축전에서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그리고 상생 협력이 양국이 함께할 올바른 길임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공석 중이었던 중국의 국방부장 자리가 이제 채워졌네요.
네, 새 국방부장의 둥쥔 전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이 임명됐습니다. 이 중국 국방부장은 다른 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고요.
네.
해군 사령원이라 그러면 이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합니다.
네.
중국 전인대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29일에 이 상무위원회 7차 회의를 통해서 이 국방부장 인선을 끝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방부장 자리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네,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에 열렸던 이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리상부 전 부장이 면직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리 전 부장이 8월부터 사실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이 친강 외교부장도 한 달 동안 자취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7월에 돌연 해임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 전 부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부터니까 거의 넉 달 만에 국방부장 자리가 채워진 건데 앞으로 중국의 국방을 책임지게 될 국방수장 임명된 등준 신임 국방부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62살인데요. 산둥성 옌타이생입니다. 1978년에 중국의 해군사관학교 격인 다렌함정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북해함대 부참모장, 동해함대 부사령관, 해군 부참모장, 또 남부정부 부사령관을 거쳐서 2021년에 해군 사령원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군 출신이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둥쥔 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던 이 동해함대가 이 타이완을 관할하는 이 동부정구의 핵심 축이고요. 또 부사령관을 역임했던 남부정구 같은 경우엔 이 남중국해와 홍콩, 마카오 등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해군 출신이 국방부장으로 뽑힌 것에 주목하고 네. 있습니다.
자,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해군 출신 국방부장을 임명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국방부장이 됐습니다. 전임 리상프 국방부장 같은 경우는 미사일과 로켓 등 항공 우주군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 전임 리상프 국방부장은 왜 해임됐던 겁니까?
네, 중국 당국이 이 리 전 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부터 해임됐다고 발표할 때까지 뭐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리 전 부장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리 전 부장은 뭐 최단명 국방부장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죠?
네, 3월에 국방부장이 됐다가 8월에 잠적하고 10월에 해임되면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재임 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 중국 국방부가 미국이 먼저 리 전 부장을 제재 명단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리 전 부장이 러시아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에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얼굴 둥쥔 부장이 중국의 국방수장이 됐는데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국방 분야 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둥쥔 부장이 이 미국 쪽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서 일단 그런 제약은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가진 양자회담에서 양국 사이 군사소통 재개 등에 일련의 합의를 했는데요. 이 중국 새 국방부장 임명과 함께 미국과의 이 국방 분야의 소통이 이전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 미국은 대통령도 새로 뽑지만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의회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원의 경우 이미 36명이 넘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새해 정계에 있을 변화를 짚어봅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023 연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가 AI 기술을 사용한 데 있어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새해 미국 인구수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국은 정말 올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열리죠?
네, 올해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공화당 예비 후보로 나서 연초부터 본격적인 경선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이 여부일 텐데 올해 선거에서는 뭐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에도 지형에 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연방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하원의 경우 430명,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요. 상원은 34석을 새로 뽑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하고 하원의 정치적 지형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은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48명이고요. 네. 공화당 소속은 49명입니다. 자, 그런데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원은 435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13명, 공화당은 220명이고요. 두 석이 공석입니다.
예. 자, 우선 그 상원 쪽 상황부터 자세하게 보죠.
예. 상원은 올해 새로 뽑는 의석 34석 가운데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무소속 의원이 23명이고요. 네네. 공화당 의원은 11명입니다. 상원은 현재 의석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 석도 잃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상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망을 할까요?
예, 초당적 선거 분석 매체인 인사이드 일렉션에 따르면 민주당이 방어해야 할 23석 가운데 8석이 경합 또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예. 자, 반면에 공화당 현역 상원 의원들이 재선에 나서는 곳은 모두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고요. 한 지역만 경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또한 CNN 방송은 올해 뒤집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원의 주요 10석 가운데 7석이 민주당 의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제일 큰 지역들은 어딘가요?
네, 몬태나와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웨스트 버지니아는 민주당의 상원 다수상 수선 가능성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웨스트 버지니아는 2020년 대선에서 39%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후보가 차기 상원에 당선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공화당이 다시 상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죠.
네.
게다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엔 민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네네.
인사이드 일렉션스의 네이선 곤살레스 발행인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앞서 공화당이 기회를 놓치는 걸 보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연방 상원 살펴봤습니다. 하원도 보죠?
예, 하원에서는 36명 이상의 현직 의원이 올해 은퇴를 선언했고요. 이 중 11명은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딱 그 외에 주정부나 지역 공직 등으로 옮겨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들이 연말 연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 다시 의회가 문 열면 더 많은 은퇴 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어느 정당 소속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민주당 의원이 약 24명이고요. 예. 공화당 소속 의원은 14명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제 하원 의원의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6명이나요?
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왜 은퇴 선언을 하게 된 걸까요?
네. 하원의 정치적인 상황이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당내 갈등으로 무려 15번째 투표 끝에 올해 초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메카시 의장이 1년도 채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자, 지난 10월 메카시 의장 해임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또 세계 회원도 임시 지출한 처리와 국가 부채 설정 등을 두고 여러 진통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은퇴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이 일종의 뭐 좌절감이라든지 실망을 해서 하원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네요.
예, 일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일을 좋아하지만 하원을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몰리 레이노즈 연구원은 이 AP통신에 의원들은 공직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의 기관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다며
네네.
의원들 중 일부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최근 당선된 의원이라면 워싱턴에 와 목도한 것들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겁니까?
예, 더 높은 공직으로 가겠다는 야심이 작용했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예,
거네요.
한 예로 지난 9월 사망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3명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또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지금 하원이 다수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이 다수당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경우 은퇴하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구들인데요.
네네.
하원 공화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인 리처드 허드슨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자리는 같은 당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장이 인공지능 AI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 연말 대법원 보고서에서 AI의 양면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고서에서 AI는 법조계에 혼합된 축복을 AI는 이 법조계에 혼합된 축복을 가져다 준다며 진화하는 기술이 판사와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을 변화 시키는 만큼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그러니까 법조계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3쪽이다라는 보고서에서 AI는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는 한편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하지만 AI 사용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재량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 외에 AI로 인한 진위 논란 역시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 요즘 AI 기술을 보면 정말 정교하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기술이 법정에서도 쓰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부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해 법원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지어내는 환각현상은 올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에 관해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나온 AI 논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는 최근 이 공식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서류에 실수로 AI가 만든 가짜 판례가 포함됐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도 이제 그 인공지능 AI 기술을 규제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에 지난달 뉴얼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은 ChatGPT 같은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률 문건을 작성하는데 AI에 의존하지 않은 점,
네.
AI가 작성하는 작성한 테스트의 정확성을 인간이 검토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네네. 미국 13개 항소법원 가운데 AI 규제와 관련해 나온 첫 제안이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판사도 없어질 것이다. AI가 데이터 바탕으로 판결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실에 관한 한 이른바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며 AI의 기술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사람인 판사만 진실성을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간 판사가 한동안 존재할 것으로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법 업무, 특히 재판은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입니다. 자, 올해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인구조사국이 관련 자료를 공개했죠?
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해 28일 인구 동향에 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국제표준시인 협정세계시 UTC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 인구가 3억 3,589만 3,238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기도 네. 나오네요.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인구가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연간 175만 9,535명 증가한 겁니다. 네네. 0.53% 성장률을 보인 건데요. 24.2초마다 인구가 한 명씩 늘어난다는 계산으로 전망한 겁니다.
자, 24.2초마다 한 명씩 늘어난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네, 출산과 사망 그리고 국제 이주자를 종합해서 낸 셈법인데요. 네. 인구조사국은 새해 1월 미국은 9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9.5초마다 한 명이 숨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이어 28.3초마다 국제 이주자가 한 명씩 늘어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24.2초마다 인구 한 명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자, 미국도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서요. 지역마다 뭐 수치나 통계가 다 다를 텐데요. 인구 성장률 지역별로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딘가요?
예, 성장률로만 보면 남부 지역이 38.4% 4%로 가장 높습니다. 네네. 1년 사이에 약 인구가 1억 2,73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뒤를 서부가 23.7%, 중서부가 20.7%, 그리고 동북부 지역은 17.2%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지역별로도 발표가 됐네요.
예, 먼저 주 단위로 보면요. 캘리포니아 주가 현재 3,896만 선으로 미국 내 1위입니다. 네. 텍사스와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주 등의 순서대로 인구가 많은 주로 이제 상위권에 집권이 됐습니다. 자, 도시별로 보면 세계 1위 도시이겠죠. 이 뉴욕주의 뉴욕시가 833만 5,900여 명으로 1위고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382만 2,240여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자,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3위, 텍사스주의 휴스턴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땅의 면적 대비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 밀집도 순으로도 통계가 나와 있네요.
예. 자,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에 있는 컬럼비아 특별구, 우리가 흔히 워싱턴 DC라고 하는데요. 네네.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DC는 면적이 25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독립 행정구역인데요. 거주하는 인구수는 6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전체 인구 속의 미국 인구도 비교해 보죠. 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월 1일 전 세계 인구는 80억 1,987만 6,189명을 기록합니다. 자,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인구수 3위 국가인데요. 자, 중국이 14억 1,314만여 명으로 인구수 1위고요. 네. 인도가 13억 9,918만여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에는 산하에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 법 집행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기구 첫 번째 순서로 연방검찰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의회가 만든 연방법률에서 비롯된 연방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주와 지방검사들은 각 주의회가 만든 법률에서 연유한 사건에서 주정부를 대표합니다.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93명의 검사장이 이끕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들 검사장은 50개 주와 미국령에 설정된 94개 연방구역을 각각 담당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별도 구역이지만 검사장 한 명이 두 구역을 담당합니다. 연방검사장은 담당 구역에서 최고 법집행관리며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도 관여합니다. 연방검사장은 지역 관할 우선사항과 지역사회 필요를 진전시키기 위한 자원 사용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Headed by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overruled its own prosecutors and recommended a lighter prison sentence for a longtime Trump friend.
연방 구역 사이의 사건 배분량은 다르지만 각 구역 검찰청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며 복잡하고 단순한 소송이 복합된 사안을 다룹니다. 연방 검찰청은 종종 주나 지역 기관들 사건도 맡습니다. 검찰청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연방 범죄 수사에서 지침이나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방검찰청은 담당 업무에 따라 대개 형사와 민사, 항소, 그리고 금융소송 등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에는 검찰청 외에 연방검찰사무국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사무국은 법무부와 검사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미국 전역 94개 검찰청을 위한 지원과 감독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구역 연방검찰청에는 또 검사장 지휘를 받는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미국 정부가 연관된 모든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전국 연방검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서 모두 5,500명 이상의 연방검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연방검찰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고 이제 1년 365일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 365라는 숫자에는 여러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또 3.65kg은 한국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라고도 합니다. 또 방이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연탄 한 장의 무게도 한국에서는 3.65kg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연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탄으로 이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연탄은행이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봉사 활동하시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분배와 지게, 적재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분배는 여기 연탄을 지게 실어주시는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좀 체력 좋으신 분 두 분만 정말. 네.
경기도 과천시 비닐하우스촌인 이 꿀벌 마을에서 연탄은행과 더구 라이언스 클럽 약 20명의 회원이 함께 모여 연탄 나눔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익숙한 듯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연탄은행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허기복 대표의 설명부터 들어봅니다.
연탄은행은 98년도 외환위기 시절에 온주촌 쌍다리 밑에서 밥을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고 지원을 하고 또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 지내는 어려운 어르신들 사랑의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연탄은행을 설립을 해서 전국에 우리 연탄 대신 어려운 가정들 추운 겨울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하면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정말 발벗고 뛰었던 단체입니다.
보통 연탄은 한 가정당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허기복 대표는 한 가정에 못해도 4번 이상 나눔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연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을 설립을 해서 후원과 봉사자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연탄 때는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연탄을 지원을 하면서 봉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2시간, 4시간 정도 연탄 배달을 직접 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저 울릉도 제주도까지 가서 섬에 사시는 어르신들 또 저 산간벽지에 사시는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 때로는 도시 빈민촌에서 옥탑방 또 지하에 사시는 그 어려운 어르신들 연탄이 없어 냉방에 지내지 않도록 차례차례 연탄을 지원을 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다 방문해가지고 언제 연탄이 필요한지 또 언제 연탄이 떨어졌는지 또 몇 장의 연탄을 또 떼시는지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연탄을 지원을 하고
또한 연탄 나눔 봉사뿐만 아니라 연탄을 직접 기부하는 후원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또 일이 바빠서 못 나가니 연탄 한 장이 얼마예요? 그러면 연탄 한 장이 지금 소비재 가격으로 배달료 빼고 85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장 할게요. 그래서 100장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요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파지도 팔았어요. 그러면서 연탄 10장 8,500원도 후원하시고 어떤 분은 만장을 후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장이면 8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후원하고 후원하면서 봉사하고 또 외국에 나가 계신 우리 동포님들이 후원하시고 격려도 하는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연탄 나누는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연탄 떼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허기복 대표는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는 8만 가구라고 전했고요. 이들에게는 이 연탄이 생존의 연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연탄은행이 2년에 한 번씩 연탄 가구 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연탄 가구가 10만 가구 조금 되지 않았어요. 가구 수는 10만 가구 채 안 되지만 그분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시고 그 다음에 월 소득이 대개 35만 원 미만이세요. 그리고 주로 연세가 높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힘들어서 거의 다 파지 수거를 하신다든지 노점에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는 주거 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엄두도 못 내고 기름을 떼면 좋은데 기름은 한 달에 돈으로 환산은 50만 원인데 연탄은 150장 떼도 한 달에 13만 원이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연탄이기 때문에 그 8만 가구에게 연탄은 생존의 연탄이에요.
이날 연탄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는 더구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들이었는데요. 정기승 회장은 연탄 봉사를 꾸준히 참여해왔다고 말합니다.
저희 클럽 자체가 봉사를 목적으로 된 클럽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탄 봉사는 5년 전부터 매년 2회, 12월하고 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몸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로 이제 현금 주고 이런 봉사가 많거든요. 물품 지원하고 이런 게 많은데 연탄 봉사는 우리가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훨 많은 보람을 느껴요.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기로 저희 클럽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하면서 수혜자를 간혹 만난다고 전했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무언가를 더 내어주고 또 나누어줄 때 더 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혜자분들하고 직접 대면은 많이 못하거든요. 보통 문만 열어주시고 가시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부령마을 연탄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같이 온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문 열어주시고 과일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희들이 봉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우리한테 주는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저희들한테도 많은 보람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연탄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니 연탄을 실어주는 봉사자와 또 나르는 봉사자로 분주합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워 미리 모아둔 연탄은 얼어붙었고요. 김주현 씨는 3년째 지게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전했습니다.
야, 동물. 네. 몇 장?
6개요.
아, 힘들죠? 6개.
저는 주로 나르는 쪽, 지게. 무릎을 좀 굽히고, 힙에 힘을 좀 주고, 어깨에 좀 힘을 주면은, 절대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 때 두 개를 더, 앞손에 들고 가면 중심이 더 잡아서, 좀 편해요. 아, 연탄봉사 보라며? 일단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써, 애들하고. 저보다도 애들이 더 뿌듯해하고, 남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쨌든, 받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가 있으면 힘들지만, 여럿이 나누면은, 아무래도 더 가벼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동참을 유도하죠. 그만큼 더 분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덜 지루하고 덜 힘들고 다음에 또 너무 힘들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좀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좀 도움이 돼서 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좀 이런 곳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곳에 좀 봉사하고 싶어요.
이 연탄이 향하는 곳 한 수혜자의 집으로 가니까 또 한쪽에서는 연탄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김정수 씨는 연탄을 하나하나 쌓고 또 개수를 세고 있는데요.
야, 이거 몇 장이야 지금? 두들네 10장이네. 자, 출발! 제가 이거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드니까 빼고 이관시키네 저는. 올 때마다. 여기 300장입니다. 예.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면 큰일 나. 무너지면 다 깨지지. 개수 잘 세야 되고. 예, 제일 힘들어요. 허리 굽혔다. 안 써도 근육 쓰니까. 살짝의 근육통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막걸리 한잔 먹으면 다 납니다.
모두가 활기차게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봉사자는 얼굴에 연탄이 묻은 것도 모른 채 연탄을 나르고 있었는데요. 최미아 씨입니다.
아,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되시고 좀 따뜻하게 사시라고 하게 됐어요. 저요 그냥 나르는 것도 하고요. 실어주는 것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실어주는 것만 해갖고 저게 더 편하거든요. 나르는 게 전 힘들어요. 그래도 여자는 4장에서 6장씩 나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좀 마음이 좋아요. 보람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2024년 다들 하고 싶은 일 소망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혜자 가운데 20년 동안 매해 연탄을 지원받았다는 김덕순 씨는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좀 연장자분들이 많아요. 60, 70대, 90대 분 이런 분들이라 거의 연탄으로 돼요. 기름값 같은 거 안 들고 겨울에. 잘 활용하고 있어요. 200장에서 300장 한 번 받을 때마다 5번, 6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200장 정도. 그럼 1년 거의 뗀다고 봐요. 뭐 저희가 또 들어온 만큼에 그거를 잘 조정해서 더울 때는 막고 떼고 추울 때는 좀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봉사자분들한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사랑의 손길과 나눔을 모아 새해에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연탄은 타지만 타면은 정말 따뜻하고 3.65kg 연탄이 사람의 체온 36.5도를 대표주는 것이 연탄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연탄처럼 이타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탄이 아니라 금탄. 한 장 한 장 좀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대한민국은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회피한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the latest drama at the office?
No, I actually try to steer clear of office gossip. It never ends well.
But this one is too juicy to ignore.
It's better not to get involved. It usually just leads to unnecessary drama and misunderstandings.
Come on, don't be such a buzzkill.
Gossip tends to create a toxic environment, and I'd rather avoid that.
All right, let's steer clear of the office drama then. 제가 잔에게 최근 사무실 루머 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사무실 가십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I actually try to steer clear of office gossip.
어떤 것을 회피한다?
Steer clear of. Steer.
조종하다, 선박의 키를 잡다.
Clear.
선명한, 열린.
Steer clear of.
어떤 것을 피하다, 어떤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Let's steer clear of the office drama.
회사 내 가십을
steer clear.
피하자.
Steer clear of.
Steer clear of와 비슷한 표현으로
avoid.
Avoid도 문장에서 나왔는데요.
I'd rather avoid that.
나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요.
I would rather avoid that.
회피하는 게 낫겠어요.
Steer clear of.
가까이 가지 않는다. 회피하다. Steer clear o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latest drama at the office?
No, I actually try to steer clear of office gossip. It never ends well.
But this one is too juicy to ignore.
It's better not to get involved. It usually just leads to unnecessary drama and misunderstandings.
Come on, don't be such a buzzkill.
Gossip tends to create a toxic environment, and I'd rather avoid that.
All right, let's steer clear of the office drama then.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latest drama at the office?
최근 사무실의 여러 사건 사고에 관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사무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루머, 가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No, I actually try to steer clear of office gossip.
아니요, 사실 나는 가십을 멀리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It never ends well.
항상 좋게 끝나지 않아요.
But this one is too juicy to ignore.
그러나 이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It's better not to get involved.
관련되지 않는 게 좋아요.
It usually just leads to unnecessary drama and misunderstandings.
이것은 보통 불필요한 드라마와 오해로 이어집니다.
Don't be such a buzzkill.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Don't spoil the mood.
기분 망치게 하지 마세요.
I'd rather avoid that.
나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요.
All right. Let's steer clear of the office drama then.
그래요. 그럼 회사 내 드라마는 가까이 하지 않기로 합시다. 회피하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Steer clear of.
Steer clear o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latest drama at the office?
No, I actually try to steer clear of office gossip. It never ends well.
But this one is too juicy to ignore.
It's better not to get involved. It usually just leads to unnecessary drama and misunderstandings.
Come on, don't be such a buzzkill.
Gossip tends to create a toxic environment, and I'd rather avoid that.
All right, let's steer clear of the office drama th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steer clear of
회피하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avoid
avoid와 비슷한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바의 Happy New Year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